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말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마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든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너무 풍족하게 누리며 살다 보면 감사함이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 아멘.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은혜에만 익숙해져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 번도 헝그리 보지 않은 한국이 처절하게 가난하던 때를 살아보지 않은 MZ세대한테 이 헝그리 정신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알아야 돼요. 구약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과 힘든 그 시대, 죄의 문제, 거룩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씻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레위기를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레위기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렵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스킵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죠. 그런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왜 죄를 용납할 수 없는지,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레위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홍해 건너는 장면은 영화에서 아주 오래 다니는 홍해 건너는 장면은 딱 출애굽기 한 장에서 나오는데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과정은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고마움을 아마 절절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 며칠간 다루었던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본문에서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규례들을 살펴보았죠. 이 규례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 뭐 질병, 성생활 등에 다 적용되는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부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자신의 부정을 깨닫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의 의식을 통해서 성소의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강조되는 테마는 정한 것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항상 이 정한 것이 부정해져 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뭐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번제단에 나오면은 정해져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임재 앞에 나올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감동적인 테마를 레위기가 보여주는데 어쨌든 1년에 딱 하루 이 속죄의 의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딱 그날 하루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속죄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부르는데 대속죄일이죠. 신년 아홉째 날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에 끝납니다. 그 대속죄일 저녁 해지기 전까지 일단 우리는 앙금이 있었던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속죄일 당일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를 합니다. 다 회개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죄는 그냥 다 쏟아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기 전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해.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가정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대속죄일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이제 이 대속죄일을 끝나는 피날레는 금식을 끝내는 풍성한 식탁이에요. 이제 모든 죄를 털어내고 새로운 신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한다. 이런 아주 기쁨의 celebration feast, 기쁨의 식탁이 시작되죠. 오늘의 본문은 먼저 이 대속죄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 아론의 가정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1절을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냐? 아론이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그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이 이제 최초의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인데 그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제사장 가문의 장자 차자였어.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버지 아론을 따라서 그 젊은 나이에 70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식탁 앞에 직접 초대받았던 사람이 성령 체험도 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모세의 조카이자 아론의 아들. 그런데 며칠 전에 다루었던 레위기 10장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첫 번째 성막 제사에서 죽었어요. 참 뭐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제사에서 죽었어요. 제사장 취임식 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 정말 이 레위기에 나온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불은 원래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제사장의 자리에 오른 그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학자들은 술에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뭐 꼭 번제단에서 앞에서 기다렸다가 정성스럽게 가져와야 되냐 그냥 아무 불이나 가져오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200만 백성을 대표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세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취임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신 응답의 불이 여기서는 두 형제 제사장을 죽이는 심판의 불로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앞에서 그렇게 막 유지되어 오던 레위기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냥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되어버리죠. 이거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같은 대형 사고입니다. 순식간에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아론도 충격을 받았지만 지켜보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2절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아론이 제사장인데 이 사건 치고 나서 아론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신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 뭐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스페셜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택한 것뿐이지 너도 항상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부터 스스로를 겸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경고하시는 거. 내가 아론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다면 너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 리더십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또 교회 오래 다니면 남자분들은 다 장로 되고 싶어 하고, 저는 그런데 사실 왜 목사 장로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 무시무시한 자리거든요. 순교의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면 1순위로 붙잡혀가서 죽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책임을, 무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고, 이 목사 장로가 되면은 받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평소보다 10배는 더 되기 때문에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영향력이 커요. 마귀가 공격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우처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버지 후광 믿고 걸렁걸렁하게 나섰다가는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말 저 같은 목회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 책임을 맡았는데 자칫 잘못해서 타성해지거나 교만해져서 나답과 아비우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부를 드리면 큰일 나죠. 우리 영적인 리더십은 진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꽉 붙잡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길이에요. 목회자뿐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아빠, 엄마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서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장로, 권사, 집사, 순장,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예수님의 보혈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깊이 경배하면서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십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답 아비후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옵소서. 신약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하다 죽었잖아요. 다른 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모독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해치우듯이 하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쓰시나 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무서움을 알아야 진짜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용하세요. 3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잖아요. 32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이 있다. 이 옷은 십자가 보혈의 옷이에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경험이 있어야 돼.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베이직입니다.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을, 그래서 자기의 죄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게 입혀주시는 옷이 십자가 보혈의 옷이면서 동시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옷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영적인 권위를 입혀주시면 엄청난 능력이 주어져요. 그가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지. 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권위 옷을 입고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많아요. 장로는 많아요. 그렇지만 영적 권위의 옷을 입고 목양하는 사람은 적죠. 세상이 교회가 힘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영적인 권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목회자 장로가 있는 한 저는 지상의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대속죄일에 행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의식은 속죄 제물로 준비한 염소에 관한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오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염소인데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씻고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염소 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해 모든 죄가 전이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를 끌고 가서 인간이 갈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광야로 풀어줍니다. 죄악을 다시는 내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못하도록 먼 곳으로 떠나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두 마리 염소의 운명이 극과 극이죠. 하나의 염소는 죽여서 거룩한 성소의 번제단 앞으로 들어가고 다른 하나의 염소는 살았지만 정반대되는 아주 부정한 광야로 내몰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회개한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멀리 떠나보내야 돼요. 이때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어떤 죄가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죄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보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감옥에 범죄 조직에 있다가 감옥 들어갔다 나온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감옥을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조직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족을 해야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더 주겠다고 구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떠났어도요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끈질기게 돌아와서 우리를 딱 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이 죄를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 이 또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염소처럼 아버지의 임재로부터 떠나보내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디실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죄의 고통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떠나보내야 될 죄가 있다면 확실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끊어보낼 수가 없어요. 주께서 여러분의 어떤 그 죄의 패턴을 떠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에 속죄해야 되는 다섯 가지 대상들이 언급이 되죠. 지성소가 깨끗해져야 되고 회막이 깨끗해져야 되고 제단 제사장들 제단이 깨끗해져야 되고 제사장들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본문이 29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냥 세 번이나 연거푸 반복이 되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철저하게 죄 문제를 심각하게 회개를 해라. 용서해 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의 공로로 하는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너의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주지만 그 혜택을 입는 우리들이 이걸 무덤덤하게 뭐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흘려졌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진실한 참회가 있을 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으로 깊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경박하게 대하고 당연시하고 경솔하게 대하면요,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어요.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에게도 다 해방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어린 양의 은혜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족속 백성 방언에게로 흘러나간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는 자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비롯됐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도 아니고 윤리의 종교도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는 어떤 표준은 제시할 수 있어도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없기 때문이죠. 레위기가 바로 그걸 보여줘요. 기독교는 도덕도 윤리도 아닌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 문제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2대, 3대째 그리스도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우리 중에 누가 죄 사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만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문제임을 알고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피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 대속죄일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 없었던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어린 양의 보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